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영국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레드라인, 한계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자위 논리에 따라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관은 원칙은 정해졌고 우리의 메시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은 스칼프로 영국의 스톰 쉐도와 동일한 무기입니다. 양국은 이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의 제한을 해제했고 이어 영국도 스톰 쉐도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인 납북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지자들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납치는 국가 주권 침해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북한 양국 간 불신이 커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북한이 2002년 채택한 평양선언의 기본으로 돌아가 22년 전 선언된 내용을 대승적 관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80년대 최소 17명의 자국민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일북 정상회담 이후 돌아왔지만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해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6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4시에 벌어진 공습으로 베이루트 중심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일주일도 채안 되는 기간에 베이루트 중심부에서 발생한 네 번째 공습으로 전면전으로 번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정전 협상을 위해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국 특사가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3,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레바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스라엘 북부의 폭격과 전투로 약 90명의 군인과 5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발생한 이슬람 종파 간 충돌로 최소 6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이번 충돌은 지난 21일 무장 괴한들이 이동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에 총격을 가해 최소 40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시아파였고 이는 수니파 주민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촉발했습니다. 카이버 파크툰완 주 쿠람 지역 수니파 마을에서는 전날 무장괴한들이 주유소에 불을 지르고 주택들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지난 21일 버스 공격 이후 보복성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어제 쿠람의 주요 도시인 파라치나르에서 양측 지도자들을 만나 휴전 협상을 중재했으며 이에 당사자 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쿠람 지역에서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수십 년간 부족과 종파 간 충돌해 왔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함경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는 5에서 20cm, 평안도는 1에서 5cm, 황해도는 1c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주로 천일째를 맞았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고 러시아는 핵 교리를 개정하는 등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21일 미국과의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완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쟁 발발 천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최근 북한군 파병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으로 전쟁은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윤 기자,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확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강대강 대결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 게다가 이런 와중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금지했던 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죠. 이것을 허용하고 또 여기에 러시아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확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요. 이 미국은 에이테크스 미사일이죠. 그리고 영국은 또 스톰쉐도 미사일. 아, 둘 다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원했던 것들인데요. 아, 지금까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러시아를 겨냥한 사용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최근에 이 제한을 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미사일들을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그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은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들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병력 파견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란 점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왔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현재 전황이 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대응 차원의 그 제재 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 초에 취임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협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강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 협상을 위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께서 아직 확전 상태는 아니고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그동안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그리고 현재 전황은 어떤지 최 기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2월 24일 시작돼서요. 지금 그 1000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게 이제 그세 단계로 그 나눠서 그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역시 러시아의 침공 초반인데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수도 그 키이우를 비롯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그 초반에 잘 버텨내고 공세기를 잘 막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즉각 그 대전차 무기죠. 그 제블린을 그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탱크를 상당히 많이 파괴하고 또 키이우에 대한 수도에 대한 공격도 해서 수도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1단계 예, 그 전쟁 양상이고요. 이어서 2단계는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그 돈바스 지역을 놓고 치열한 그 공방전을 벌인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 러시아가 상당히 그 우세를 보였는데요.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러시아가 그 동부 지역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이 지역에 그 친러시아 그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세운 것도 그 2단계 그 전쟁 양상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으로 볼수 있고요. 3단계는 아마 그올 8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단계에서는 대체로 그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올 8월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쿠르스크를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10월에 그 병력 만 명을 파병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이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그 장거리 미사일 공격 이것을 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그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상당히 그 확전되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이 그 3단계 지금 양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영토 면적을 놓고 보면 지금 그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엔은 그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군인과 이런 것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쳐서 사상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하루 1,200명씩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최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윤 기자,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예,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주요 배경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미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유럽 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국가들의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결국은 미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이런 상황을 아시아로 가지고 와 보면 중국을 더욱 공격적이고 대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어쨌든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고요. 그래서 바로 유럽의 서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핵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뭐 당장 뭐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마 그 상황이 악화되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0월 중순을 기해서 북한이 그 만 명의 병력을 그 러시아에 참전했고요. 그러자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그동안 금지했던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발사해도 좋다 이런 일종의 그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해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도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동안 그 핵교리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핵교리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들도 그 핵무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핵공격의 그 문턱을 낮췄다 이런 조치를 취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 21일 날에는 그 러시아가 그 중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놓고서 일종의 뭐 대리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자제를 하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자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그 자제가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그 악화되고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휴전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휴전 조건이 각각 어떤가요? 그리고 양측이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그 정부 당국자들의 그 직간접적인 발언 등을 통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지가 그 일단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 러시아 측은 그동안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의 탈정나치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권을 교체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그동안 빼앗아간 땅을 원상대로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이고요. 아울러서 정권의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앞으로 침공이 없다라는 이런 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 양측의 주장은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타협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이 집권 2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말하자면 추진할 때 상당히 쉽지 않은 난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취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휴전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관에 대해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는 그 선거 유세 기간에 자신이 그 당선이 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입장은 계속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그 방안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고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관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올해 봄부터 그 트럼프 주변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은 몇 가지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현 전선에서 동결을 하고 휴전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아까 제가 그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다. 동부 지역 20%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은 상당히 장기간 배제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무기 이런 것을 충분히 제공하자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최근 그 트럼프의 측근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한 보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20년간은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할 무기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르면 현 전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이 되고 양쪽에 한 1280km가 지금 전선이 있는데요. 그 전선의 양쪽을 비무장, 한국처럼 그 휴전선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비무장 지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세한 보관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은 기존의 그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는 좀 인정을 해주고 일종의 비무장 지대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 20년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막자. 이런 것이 그 트럼프의 보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미국 내 대부분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집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고 있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현실화되면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유럽 국가들도 사실상 계속해서 지원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고요. 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 당선인 쪽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휴전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휴전과 관련한 그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곧 있을 휴전 협상 이런 것들을 앞두고 막바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말하자면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북한군이 전투작전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19일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예, 사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그런 그 정보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인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쪽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전사자 숫자라든지 이 전선의 상황들, 또 전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쟁에서 당연히 있는 심리전, 이런 것들의 일환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북한군 참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무부와 국방부가 미국에 조금 다른 그런 정보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북한군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 러시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엇갈린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좀 더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그 언론들에서는 그 북한군에서 이미 사상자가 났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나 다만 아직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 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군이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이 최근 그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대목인데요. 아시겠지만 공수여단, 해병대는 주로 그 전쟁이 나면은 후방에 침투해서 그 교란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여기에 배속이 된 것도 아마 그 전쟁이 나면은 후방 깊숙이 아마 침투를 해서 후방 교란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요. 북한에도 여러 종류의 부대가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보도된 대로 북한에서는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 특수 임무 부대가 한 만 명가량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아마 러시아가 이 같은 그 후방 교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아마 이것을 그런 특수 부대가 그 러시아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나려면은 그 적 후방에서 침투해서 교란을 하고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두 가지가 그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러시아군에 지금 배속이 돼서 하는 거니까요. 러시아군과 사전에 그 훈련,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지가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에 그렇게 훈련이 많았다,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 의사소통, 언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후방교란 이런 침투작전을 하려면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서로 아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 아마 그 실전에 투입이 되면은 상당한 그 이런 같은 그 의사소통 문제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북한이 그 근래 들어서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그 수출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제 무기나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인데 이 무기 장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장사정포는 러시아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자주포, 이 방사포 이런 장사정포들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접 전투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갖추고 있지 않은 이런 장사정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돕기 위한 북한군 병력이 추가로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병력 수를 1만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은 그 국회 보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파병 규모가 1,900명에서 12,000명 사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요구할 경우에 북한이 추가 파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 명 정도면은 한국군 기준으로 하면 일개 사단에도 못 미치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쿠르스크를 지금 탈환하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쿠르스크를 탈환을 하려면 대개들 한 2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 명 갖고는 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마 틀림없이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아마 북한도 추가 파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참조로 과거 그 월남전 때도 한국이 파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소규모 부대를 보냈지만 나중에 추가 파병을 해서 연간 한 5만 명 정도가 파병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추가 파병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는 안 됐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파병 조건, 즉 병력 규모, 기간, 지휘, 수송, 병참, 전투 수당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요. 방금 최연기 기자가 얘기했던 7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주재하던 미국 대사, 브라운 대사와 한국 외무장관 간에 맺어진 각서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이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지, 군사 현대화라든지 경제 지원, 이런 목록들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도 무기 지원 그리고 병력 파병을 전후해서 정상회담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차원에서의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북한군의 파병이라든지 또 무기 제공 이런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제공할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서로서 자세히 담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그 관측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했다, 식량 또 석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편편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주목되는 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건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국정원은 그 최선희 외무상의 그 푸틴 대통령 면담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아마 외무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 외무상이 체류 기간을 이틀 정도를 연기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4일 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를 했는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체류 일정을 연장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아마 북한으로서는 꼭 전해야 할 메시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볼 수 있고요. 두 가지로 이제 관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스크바 방문 거를 하나 얘기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병력을 이렇게 파병을 한 상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받을 전략 무기 아마 그 ICBM 기술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정찰위성이라든가 핵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무기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잘 아시는 대로 한국은 지금 북한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또 전략 무기를 제공받거나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경우에 이것은 곧바로 한국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당국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움직임에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북한의 러시아가 이런 전략 무기나 이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 당국이나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그 22일 그 SBS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신원식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치 공유국과 그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그 생각해 볼 거는 2, 3주의 전과 비교해서 역시 그 한국 정부가 상당히 좀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취임 직후에 만일 우크라이나 휴전 이런 과정이 시작이 된다면은 한국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그 실장도 아마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관해 언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과거 미국과 협상을 했지만 공전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기자, 이게 미국과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비핵화,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비핵화 관련해서는 협상이 없다,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만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보다는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때까지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라진 환경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을 하려면은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이제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 간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일종의 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기존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발언 등을 볼 적에 아마 그 두세 가지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계속 그 미국에게 요구했던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런 건데요.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주장에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것을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하고 싶은 조건 중에 하나는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라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하면은 핵분축 회담을 할 용의까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에서 대미 협상과 관련해 좀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과 대화하는 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김 위원장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런 그 조건이라면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대화를 위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고 우호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 상당히 극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상당 기간 우호적인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지가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천일제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배속대 전투에 참여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대미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힌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다룬 음악극이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탈북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데 탈북 여성의 청착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반응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음악극 금선 공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극 초반 언니를 찾기 위해 북한에서 탈북한 금선이가 이 탈북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지만 금선이는 명랑한 모습으로 이 한국에 정착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극단 느낌의 창작 작품으로 이 금선은 탈북민에 관한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품 소개, 이 극단 느낌의 대표이자 작가 또 배우로 함께한 박아롱 씨에게 들어봅니다.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저희의 창단 목표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다뤄왔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얘기도 조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지금 이게 세 번째 작품이에요. 먼저 탈북한 언니의 소식이 끊어져서 이제 그 언니를 찾으러 가라.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몸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해놓고 엄마가 이제 먼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금선이는 홀로 됐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금선이는 굉장히 당차고 명랑하고 쾌활한 여주인공입니다.
박아롱 작가는 이 극을 쓰면서 탈북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또 유쾌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까요? 키워드는 우리 다 사실은 다 자기 나름의 외로운 사람들, 뭐 고민 있는 사람들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심과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정착하는데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느끼고 돌아갈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꼭 탈북민이 아니라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다 문 닫고 지내잖아요. 그런 걸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금선이의 한국 정착 과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사기꾼을 만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대리점에 취직해 일을 하지만 모든 게 낯선 그녀에게 이 정착이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금선을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억수가 등장해 그녀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줍니다. 억수 역할은 탈북민 차위성 배우가 맡았는데요. 먼저 함께한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다양한 장르를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특히 또 이번 작품은 배경지가 제 고향이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굉장히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도 북한의 현황이라든가 북한의 딸 주민의 삶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녹여내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공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다양한 사투리도 볼 수 있다. 한 작품 안에서.
금선의 고향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차배우의 고향과 같기에 이 현실 고증을 위한 소통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어쨌든 이거는 예술이잖아요. 뭔가 만들어냈을 때 사실을 바탕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감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유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러워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유의 그 해상에서만 쓰는 표현들, 단어들, 감탄사들 이런 걸 좀 넣어서 최대한 사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 배우는 극중 대사 가운데 특히나 와닿는 대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이제 엔딩 장면에서 금선이한테 탈북민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대사가 남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 멋이 중원디요. 지가 금선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도 금선 씨는 행복해야죠. 꼴이 이게 뭐예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실제 저한테 해주는 말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회의 눈치도 보이고 남의 스쳐 지나가는 말들에 괜히 한번 흔들리기도 하고 그거를 사랑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사를 쳤기 때문에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선 역에는 서수지 배우가 함께했는데요. 작년 극단 느낌에서 선보인 연극 오마이 데스티니에 이어 탈북민 역할을 맡았고요. 가장 신경 쓴 점은 아무래도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언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보러 오셨을 때도 이렇게 위화감 들지 않고 또 저도 연기자로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고치는데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양강도 해산의 언어를 한번 딱 익히고 나니까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해산 출신의 어떤 탈북민들도 너무 탈북민 같다. 너무 언어가 너무 찰떡이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잘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상도 사투리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공부도 하고 찾아보니까 이쪽 경상도 이쪽 주민들이랑 양강도 그쪽 끝 이 주민들의 말의 뉘앙스나 억양들이 조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서 배우는 탈북민 역할을 맡고 공연해오면서 점차 탈북민을 이해하고 또 좀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금선이가 사실은 양강도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가라, 언니 찾으러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작품 준비하기도 하면서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두렵고 겁나고 진짜 인생에 한 번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결심을 하고 왔을까 그런 게 좀 깊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 자신에게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래도 제가 엄마를 떠올리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이제 혼자 뭔가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라고 뭔가 말하면서 하는 그 노랫말과 그런 것들이 저는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여기서 그냥 낯선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노래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현장에는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이 함께 웃으며 관람했는데요. 이전 연극에 참여했다는 학생과 그 어머니도 새로운 공연 소식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전 작품도 이렇게 탈북민 관련된 작품에 아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민들의 그런 힘듦 그리고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연극이라던가 공연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내용도 북한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여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하는 그 배우님의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가 제일 멋졌고 잘못이 아닌데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게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를 다른 분들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탈북민의 정착기를 다룬 연극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과 그들이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는 과정만 이제 영상 매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노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힘들게 오신 만큼 잘 적응해가지고 원하는 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웠고 탈북민이 진짜로 현실에서 생활하는 게 적응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탈북 관련된 내용을 연극으로 재밌게 접해서 너무 좋았고 실제로 탈북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인 납북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지자들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납치는 국가 주권 침해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최소 17명의 자국민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일북 정상회담 이후 돌아왔지만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영국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레드라인, 한계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자위 논리에 따라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은 스칼프로 영국의 스톰 섀도우와 동일한 무기입니다. 양국은 이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의 제한을 해제했고 이어 영국도 스톰 섀도우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해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6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4시에 벌어진 공습으로 베이루트 중심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3,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레바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스라엘 북부의 폭격과 전투로 약 90명의 군인과 5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자신의 집권이기 행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차기 농림부 장관으로서 브룩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중추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농부들을 지원하고 미국 식량 자급을 옹호하며 농업에 의지하는 미국 소규모 마을의 복원을 위한 브룩의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는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로 소속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와 긴밀히 협력하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 수립을 도왔습니다. 롤린스 농림부 장관 지명자는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내 정책위원회 국장 대행을 역임했습니다. 텍사스 글렌로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롤린스 지명자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농업개발 학사와 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세라 도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어제 자신이 암살되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부인 하원 의장 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겨냥한 암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암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 가족을 죽이라고 암살범에게 지시했다면서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암살범에게 그들을 죽일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말했고 그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이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으며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행해진 부통령의 위협을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함경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는 5에서 20cm, 평안도는 1에서 5cm, 황해도는 1c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11월 24일